오늘 우리가 그 살펴볼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은 잘 키워가지고 이미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제 결혼한 분도 있고 결혼을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저도 부모로서 제 자녀들을 키워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볼 때 어떤 때는 아쉬움도 있어요. 아,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그때 좀 더 운동을 시킬 걸, 그때 좀더 특별한 교육을 시킬 걸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 딸에게는 그때 어린 시절에 기위가 옆집에 바이올린을 잘 가르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바이올린을 배우게 할걸 하는 아쉬움도 가끔씩 이렇게 갖게 봅니다. 그런데 신문기사에 보니까 한 청년이 얼마 전에 31살의 나이로 심근경색으로 택시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보통 청년이 아닙니다. 3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하였고 7살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하였고 9살 때에 러시아로 유학을 떠나서 러시아의 유명한 그와 같은 그 바이올린 그 교수들로부터 사사를 받은, 그리고 크렘린 궁에서 엘친 대통령, 전 러시아 엘친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바이올린 연주까지 했던, 세계 음악 콩쿠르 대회에서 각종 대회에서 우승했던 우수한 연주자,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만 안타깝게도 그 청년이 31살의 나이에 심근경색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쓴 글, SNS에 쓴 글을 보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 아들아 미안해, 더 예뻐하고 사랑해, 더 사랑해, 엄마가 미안해, 아들 사랑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무나 그 아들을 좀 더 잘 챙겨줄 걸, 그 아들의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걸 하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렇게 많은 연습과 훈련과 그렇게 먼 곳에 가서 교육까지 하고 그렇게 훌륭한 탤런트를 가진 바이올리니스트가 31살에 죽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전혀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죽기도 하고 그렇게 잘 되던 회사가 어느 날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므로 한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한자를 갓난하게도 만들고 갓난한 자를 부하게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문기사에 보니까 미네소타에서 소방관이 출동했습니다. 새벽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 한 대가 불에 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빨리 출동해서 불을 끄는데 끄다가 보니까 그 소방관이 봤더니 그 차가 자기 아들의 차예요. 그 아들이 그만 사고가 나가지고 그 차에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상대방이 쳐가지고 애매한 아들이 죽었어요. 이 소방관은 졸지에 아들을 잃고 오열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죽음과 직면합니다. 인간은 때때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난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인간의 위대함은 그가 이러한 비참함을 깨닫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위대하다는 것은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정말 어려움에 처하여 있구나, 내가 지금 고난에 처하여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고 거기에서부터 나의 존재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나보다 높으신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를 향하여 그를 경배하고 그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이 파스칼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자기가 베어져 쓰러져도 비참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비참함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 존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죽음보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갈구하게 되고 그런 길을 찾아서 사람들은 그래서 떠나가고 노력합니다. 왜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고 또 다른 이방 종교에 귀속되어져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주문을 외우고 고행을 하고 하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연약한 존재, 나약한 존재,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 사람은 잘 인식하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새로운 세계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죽음의 길을 가는 연약한 존재를 향하여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병들었느냐? 너희가 죽었느냐? 너희의 남편이 암에 걸렸느냐? 너희가 고난 중에 거하느냐? 너희의 생명이 순식간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너희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 영원히 사는 것의 문제, 인간의 비참함을 극복하고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I am 시리즈 첫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근원이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라는 생명의 떡.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에게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어서 그가 죄로부터 자유함,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나는 양의 문이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다, 나를 믿는 자만이 천국으로 들어간다. 네 번째가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으며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비참함, 인간의 죽음의 문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은 그래도 50대니까 2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아니면 50년을 살지 좀 더 길다고 생각이 되는 연수를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언젠가 저도 80이 되든 90이 되든 아니면 100이 된다 할지라도 점점점 죽을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나의 호흡은 멈춰지고 몸의 기능은 약해지고 그리고 내 가족, 내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이제 장례 절차를 받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비극이고 인간이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큰 사건이에요. 이거는 참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까지 죽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기쁘게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죽을 때도 평안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내 주변 사람들과 기쁨의 인사를 하고 그렇게 죽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를 감싸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소망을 우리의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죽어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는 순간에 너는 영원한 천국의 세계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나와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영생의 메시지,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게 가장 인간의 중요한 심원의 그 마음 그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는 이 불안한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까?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신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순간, 이 지금 믿는 이 순간부터 더 이상 죽음의 권세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이미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병들고 나이 먹고 그리고 몸이 쇠약해지고 이제 죽어갈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 주님이 주신 거듭난 영생하는 생명은 그때부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이 30절을 보면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 지도자는 부활이 될 수가 없고 생명이 될 수가 없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주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주가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신론에서 말하는 대로 우주가 신이 아닙니다. 영원부터 있었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주는 언젠가 그 목적을 다하고 이 땅에서 사라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주는 초자연적인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우주를 다스리도록 위임하셨는데 그만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인간의 수장인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졌고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 그래서 죽음의 길을 가고 죄악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그 서로의 협의를 통해서 내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영생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로 왔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마치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받는다. 그 사람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그 내가 주는 영생하는 생명은 영원토록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는 원래 하나님이었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내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저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기쁨의 삶을 산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한 사람의 예를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예화를 들지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는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의 특징은 이성과 합리주의적인 사고를 강조합니다.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철학적인 사유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이성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이 사울에게, 학문에 뛰어났던 이 사울에게, 어떻게 보면 철학자였던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그건 합리적이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것이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죄인이라고 재판받고 죄인의 선고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한 인간 예수가 무슨 그 사람이 부활했다고 그래? 그 사람은 요셉,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을 뿐이야. 나사렛의 천한 곳에서 태어났던 하나의 인간이었을 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부활했다고 그래? 난 그거 못 믿겠어. 그리고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보니까 도저히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 아름다운 처소 천국을 만들고 너희를 부르러 오겠다,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때부터 이 청년 예수에 대한 사상을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조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할례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데 이 놀라운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쳐서 죽이었고 또 많은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쫓던 사람들이 사울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휘황찬란한 빛으로 초자연적으로 사울에게 팡팡 하면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 사울은 완전히 멘붕입니다. 멘붕, 멘탈 붕괴. 내가 철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조상 율법만을 믿고 율법 박사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 다르구나. 하나님의 뜻은 점점점 발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예요. 창세기 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 백부자 심판을 실행하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인 신랑으로서 영원토록 거하는 그 예수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사울이 그걸 몰랐던 거죠. 오 주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당신은 부활하셨군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사실이었다. 예수님이 예언자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오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셨고 이게 다 믿어졌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 음성이 들리고 그 눈부신 빛으로 광채로 그 사울의 눈을 멀게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는 말을 듣고 사울은 완전히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모든 태도를 다 버리고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성경은 다 100% 진실임을 믿습니다. 이래서 이 사울은 성경의 모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33년 동안 행동했던,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썼던 복음서, 그리고 그 예수의 예언을 미리 말한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다 믿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이 이제 예수를 믿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유일한 소망,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사랑하며 영원토록 행복하게 산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경험한 이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삽니다. 또 이렇게 이 놀라운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스승을 따랐다고, 스승이 이미 죽었는데 그 스승의 사상을 가지고 막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고 맹수들에게 던져 죽고, 12명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인간 스승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았고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야말로 모든 것이다, 나의 영생이고 내가 영원토록 모든 것을 바쳐서 섬겨야 할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대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그렇게 죽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은 성도들의 아픔을 아시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이 미국의 훌륭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은 세상을 두 개의 렌즈로 바라보신다. 두 개의 렌즈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좁은 렌즈입니다. 좁은 렌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인간의 사건 하나하나에 다 개입하시고 그 사건을 조명하시고 그 사건을 관찰하시고 그 사건을 케어하신다, 보살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보시고 아파하고 우리의 식구들이 암에 걸리거나 질병에 걸려서 절망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그 사건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 사건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의 렌즈는 넓게 보는 렌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전체성으로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되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전체의 뜻, 넓게 보는 렌즈입니다. 이것을 이끌어가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 고통을 줍니까?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면, 사람에게 죽음을 주지 아니하면, 크게 성공하던 사람이 갑자기 쫄딱 멸망하게 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자고하여져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쳐놓은 계략에 빠져서 먹고 마시다가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전체로서의 천국으로 가지를 못하고 저 지옥의 유황불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 앞에 고통을 주신다. 때로는 죽음을 주시고 때로는 질병을 주시고 그 질병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가슴을 치고 마음 아파하면서 나의 존재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비참함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비로소 나아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에게서 이 형벌을 거두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좁은 렌즈로 그가 사랑하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참으로 사랑하던 자매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그 주님으로 알았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도 정말 저분을 우리 집의 호주처럼, 우리 오빠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라사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매들의 오빠 라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그런데 이 찾아오신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니까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감람산에서 바라보고 저 성이 멸망한 것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의 아픔에 개입하십니다. 같은 감정이입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해하고 같이 우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그 처절한 처참한 비참한 상황을 우리 주님께 눈물로 통곡하고 통회하며 아뢰는 사람은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해결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의 남편, 너희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 이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그 성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좁은 렌즈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의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넓은 렌즈로 본다면 이 죽은 나사로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그 예표이고, 또 누구든지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인 여러분이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약속,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의 그 어머니의 아픔, 그 아들을 잃어버린 소방관의 아픔, 그들에게 위로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함께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를 믿어라. 너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너의 아들을 만날 것이다. 너의 아들을 천국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잘 믿고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살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 그것은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 알고 모시는 데 있어서 최고의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가장 중요하게 모셔야 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자다가도 예수님, 깨어도 예수님, 항상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높이고 존귀 여기는 삶, 그것은 사울이 이미 우리에게 예로 보여주었습니다. 오직 사나 죽으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이 유일한 그의 사는 것의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사울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고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알라.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하시면 너희의 몸은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되어지고 휴거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들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생애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죽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은 중간적인 천국이라고 있어요. 인터메디에이 스테이트 헤븐이 있는데 그 중간적인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때가 완성되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간적인 천국에서 임시로 변형되어진 육체의 몸을 입고 거기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최종적인 완성의 때가 이르러서 우리의 주님이 하늘에 구름 타고 천군 천소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그 한줌의 흙으로 티끌로 변해 있던 우리 인간의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중간적인 천국에 있던 영혼의 육체가 변형되어진 육체가 붙어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영혼으로 아름다운 육신으로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누가 보기에도 누구나 다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갈 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 이전부터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성령과 더불어서 이 땅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죽는 순간 여러분은 중간적인 천국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완성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도 바울, 이 사울이 이미 보여주었잖아요. 성경대로 다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은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의 과거의 모든 내용을 다 믿습니다. 내가 사는 유일한 이유는 내 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신다. 그 재림의 때에 죽어있는 자들은 다시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변형되어져서 공중에 들어올려서 우리 주님과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루고 백부자 심판대를 지나간 다음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는 행복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특권.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편 42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싶어야 돼요. 세상 부귀 영광 다 버리고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막 환호 다 버리고 나를 고립시켜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기를 바라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자, 우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저 하늘에서 혹성 하나가 큰 게 와가지고 이 지구에 부딪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구는 완전 다 박살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 태양이, 저 달이, 그 위에 화성이 이렇게 지구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각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1천억 개의 갤럭시에, 또 갤럭시 안에 1천억 개의 별들이 각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거리를 유지하고 이렇게 지구에 살아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천체의 틀이라고 합니다. 천체의 틀. 우리의 삶에도 삶의 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틀이 있어요. 조직이 있어요. 삶의 구조가 없으면 그 사람은 왔다 갔다 방탕하고 여기 가서 죄자리고 저기 가서 죄자리고 이 종교 저 종교 따지다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몰라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천조원회라는 그런 사이비 종교에 빠졌던 사람이 그게 그 천무라는 인간이 신인 줄 알고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아니라는 거야. 사기꾼이라는 거야. 이제 갈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신이라고 믿었는데 아니라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바로 삶의 틀, 삶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구조, 삶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가이드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실천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나보다 높입니다. 섬깁니다.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 스스로 먼저 빛과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성도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의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해서 수영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수영을 잘하시는데 수영을 열심히 하다 보면 수영 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행을 하다가 여객선이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구명보트도 없습니다. 수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수영을 해서 가까운 섬으로 가서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흉흉한 파도가 몰아치는 광야와 같고 바다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영하는 법을 모르면,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법을 모르면 이 세상을 헤쳐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 세상 험한 풍파를 헤쳐나갈 수영하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 우리는 저 천국까지 성공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